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봐야 되는데 1절서부터는 각각 교회 직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직분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결론적 설명입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보시면 감독의 직분, 또 집사의 직분들이 쭉 13절까지 설명이 되죠. 그리고 나서 14절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이 쓴다라는 말은 이 편지를 얘기하죠. 디모데전서라는 개인 형식을 취한 서신을 얘기합니다. 서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모데전서는 유독 바울 개인과 디모데 개인 간의 개인 형식, 서신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은 개인 서신이라는 말은 아니고 디모데 뒤에 목양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오고 올 오늘날의 모든 교회까지를 염두에 둔 서신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붙들어야 될 중요한 의미나 진리가 있죠. 결국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나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완성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충만히 복음 전파가 되도록 구원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우리를 향한 사명이 거기에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 한 사람을 구원하지만 나 한 사람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이어질 복음 선포, 또 그 결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충만한 완성을 내다보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혹자가 이런 이제 질문 겸 문제 제기를 한 글을 읽어봤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다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진작이 이런 내용을 말하든지 쓰든지 하지 떠나고 나서 마게도냐에 와서야 뒤늦게 이런 서신 형식의 글로 자기의 목양적 지도를 드러냈을까?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아마도 그때는 디모데가 말을 해도 일러줘도 목양적으로 천연병 목회자였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훗날 알아들을 시기가 되면 그때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 겸 질문을 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두 가지 문제 제기는 별로 그렇게 타당성이 없고 우리가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은 첫째가 왜 이런 뒤늦게 서신 형식의 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글을 보내고 그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가 목양되도록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가 디모데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목양을 할 때 모든 목양의 현장을 공유하면서 왜 안 일러줬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이럴 땐 이런 관점과 가치관으로 교회를 지도해야 되고 누누이 일러주는 것이 상식이었고 당연했겠죠. 그런데 이제 떠나고 나서 그 일러준 말을 더 공고히 하고 확립시키기 위해서 서신 형식으로 이 글을 보낸 것이 타당합니다. 또 돌아보면 떠나고 난 후에 사람은 누구나 아쉬움이 남아요. 아, 그때 좀 이런 이야기도 해줄걸.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목회를 이렇게 얼추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지나갔는데 그 제자들의 지금 목회 현장을 지금 상태를 돌아보면 그렇게 누누이 일렀어도 아쉬움이들이 있단 말이야. 그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부정기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죠. 그럼 지금에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나눕니다. 또 그래야 마땅하고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미처 함께 목회를 에베소에서 할 때 나누지 못했던, 일러두지 않았던, 미처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총 정리해가지고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4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 바울은 하루라도 속히 내가 다시 한번 에베소를 꼭 방문하마 이런 약속을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다른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에 꼭 한번 내가 들르마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그리운 제자를 만나겠다는 생각도 큰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적인 의미고 더 중요한 공적인 의미는 복음이 뿌려지고 교회가 설립한 그곳에 양떼들이 또 목회 현장이 건강한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목양적 돌봄과 살핌을 위해서 바울은 한번 꼭 들르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되죠. 이제 그때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1년에 꼭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만납니다. 만나면 이제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어떤 고충이 있는가 이제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쭉 듣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이 선교를 좀 이런 방향으로 더 개선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그 목회적인 고충, 선교 현장의 시련 이런 것들을 자기들도 토해놓음으로써 치료도 받고 또 위안도 삼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 현장을 재방문하고 돌아보는 것은 전체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 됩니다. 또 우리 선교대원들이 가서 함께 어울려 지내는 짧은 일정 속에서도 그들은 피차 많은 격려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우리 15절을 좀 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간다고 약속은 했는데 또 워낙 그 일정이 불규칙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네게 간다고 한 약속이 혹 지연될 수도 있고 지체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서신의 내용을 꼭 참고해서 그대로 따라줬으면 좋겠다 해서 대비책의 의미로서도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못 가더라도 이건 읽어봐라 라고 쓴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보자 말이죠. 15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지금 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집. 근데 원래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그 하우스라는 단어적 의미가 명시되어 있지만 원래 속뜻은 가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3장 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나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이 집을 맡았다 그래요. 근데 집이 실체가 뭔가 그 끝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권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족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아무리 큰 단위를 이루어 성장을 할지라도 교회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상실되면 교회는 그냥 조직이 돼요. 그러면 교회로서 굉장히 큰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1997년도 IMF를 맞으면서 99년도까지 2년 동안 아주 혹독한 경제 한파 정도가 아니라 부도 사태를 겪었어요. 온 나라가 실질적으로 식민지 국가가 된 것과 방불한, 그때 그 IMF 총재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잊어버리질 않는데 캉드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점령군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모든 재정을 재단하고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이 경제 구조를 다 핸들링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제 무너진다라고 세계가 주목을 했죠. 그런데 IMF를 그간 겪은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 99년도에 IMF를 실질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애들 돌반지까지 다 내다가 기증하고 정부의 협력에 동참하는 그런 백성들을 온 세계 뉴스가 다 전파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했죠. 그래서 그 훗날 경제학자들이 아닌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 사회학자들이 아니고 세계 사회학자들이 이 한국 사회의 이 독특한 현상을 심층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의 이런 그 무서운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때 꺼내놓았던 진단 하나가, 아주 특이한 진단 하나가 결과로 나왔죠.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끈끈한 가족애가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해 만든 실질적 동력이 되었다.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갖는 가족애는 다른 민족이 갖는 가족애와 좀 사뭇 다릅니다. 특이합니다. 보통 끈끈한 게 아니죠. 남자들이 다 털어먹고 들어와서 아루목에 누우면 그때 여자들이 끙 하고 보따리 메고 일어나서 나가요. 장사하러. 그게 이제 한국 그 여인들의 또 힘이기도 하죠. 그거는 가족애와 그 가족애에 대한 책임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럼 누가 가족이 되느냐? 누가 가족이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심층 있게 보십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누구에게 분부한 부탁일까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책임진 실질적인 책임자요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행한다는 말은 사실 그 어근 속에 이런 개념이 녹아져 있어요. 뒤집어 없다. 뒤집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근데 그 어의적 뿌리에 깊이 공감을 했어요. 맞다. 목회라는 것은 뒤집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사망의 자리에서 죄가 익숙하고 세상의 가치가 더 편했던 쪽에서 삶이 깊이 젖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습니다. 이쪽의 삶이 훨씬 낯설어요. 생소해요. 불편해요. 거북스러워요. 그거를 가르침과 돌봄과 목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일 갈아엎는 겁니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죠? 우리는 또 한 주간 막 세상의 가치에서 세상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그냥 떠밀려 살아요. 주체성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의 자리에 가뿐심을 몰아쉬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목하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게 다시 한번 갈아엎어지죠. 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 뭘로 갈아엎습니까? 말씀으로, 목양으로, 돌봄으로 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앞에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죠. 이 오이코스는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자, 또 앞을 보십시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9절부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와 백성 사이에 나누어지는 대화라고 보면 됩니다.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10절을 잘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있어요. 앞에는 도도히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 떠밀려 여기까지는 왔는데 가나안 초입에서부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극심한 공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서도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여호수아가 9절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뭘 들으라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뭘로 임재를 알리십니까? 말씀으로 임재를 알리십니다. 그리고 10절의 그 내용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제 가끔 그런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나 그런 표현을 쓰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돼 있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묵묵히 행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칠흑 같은 밤을 만나도 황량한 벌판에 던져져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힘이 나잖아요, 벌써.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제 안 믿어지니까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물 속에 살아계시고 절망 속에 살아계시고 고통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자, 보실까요? 15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 말이.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진리가 교회의 터입니까? 교회가 진리의 터입니까? 뭐라고? 다시 한번. 속으로 이제 그런 사람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표정이. 다시. 진리가 교회의 터입니까? 교회가 진리의 터입니까? 진리가 교회의 터다. 예. 에베소서 2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2장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가 뭡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인물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아니고 이들이 가르친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가?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죠? 그러면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대답한 그 대답이 맞아요. 진리 위에 뭐가 세워진 겁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맞죠? 자,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네, 맞죠? 정확하게. 자, 여러분들이 꺼내놓은 대답은 이 본문처럼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실상 디모데전서 3장은 그 얘기를 거꾸로 합니다. 교회 위에 뭐가 섰다는 거예요? 진리가 섰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학자도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도 이 부분을 헷갈렸어요. 오늘 본문은 실질적으로 교회 위에 진리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둥이라고 묘사를 했죠. 기둥. 여러분, 기둥은 뭐 하는 겁니까? 떠받치는 거예요. 이 기둥은 무엇에 염두를 둔 발언인가 하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최고의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지만 100개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둥으로 세워진 경이로운 건물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이 갖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역설적이긴 한데 하나는 그 건물을 지탱해주고 견고하게 확립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기둥의 역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둥은 떠받쳐요.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기둥에는 자, 그러면 어느 논리가 맞느냐? 진리 위에 교회가 있는 게 맞냐? 교회 위에 진리가 있는 게 맞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맞아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맞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리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바이탈, 생명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진리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어떤 세상의 프로그램이나 세상의 사상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오로지 프로그램마저도 진리가 기초된 프로그램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진리예요. 그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이루어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현으로 넘어와서 교회 위에 진리가 세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쪽은 교회의 존재를 설명했다면,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했다면 이쪽은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뭘 하는 공동체입니까? 진리를 견고히 하고 기둥처럼 진리를 확립시키고, 확립된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떠받치고 알리고 선포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기관으로서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을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여러분, 크도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great 또는 megas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요. 그 신전을 얘기할 때 쓴 표현이에요. 그 바울이 그 얘기를 일부러 포착해서 재인용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그 해학적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데미가 크다고? 진정한 메가스는 하나님의 교회다. 아데미 신전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갖다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무심히 그 시대에 돌아다니던 통상적인 단어를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크도다라는 말은 사실상 아데미 사람, 아데미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유명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 지셨느니라. 이 전부 무슨 일대기를 소개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 진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관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 일상과 또 남은 2016년 또 우리가 가야 될, 밟아야 될 땅 선교지까지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공동체의 교회로서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가 저 길 끝에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준비가 여러분 생애 속에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안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하루 삶과 또 남은 특세 두 주간,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를 위해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손을 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